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오감이라고 합니다. 타인이나 또는 세계와 관계할 수 있는 감각들입니다. 이 오감에는 뭐가 있죠? 시각, 청각, 그리고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한 세상과도 관계를 합니다. 오감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죠. 외부의 대상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감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대상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감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이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서양 전통에서 오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양의 철학 전통에서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 서양 철학의 시조인 플라톤은 사물의 본질을 에이도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에이도스는 이데아나 형상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보다란 뜻을 가진 이데인이란 동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서양 철학의 아주 중요한 컨셉이 됩니다. 반면에 동양의 사유 전통에서는 이 다섯 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서양 철학이 시각이라면 동양 철학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촉각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사람의 오감을 양파 껍질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오감을 어떤 단계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가장 표층에, 가장 겉부분은 시각이고요. 그리고 가장 속에 촉각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섯 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궁극적인 감각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서양 전통에 따라서 시각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동양 전통에 따라서 촉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길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은 흥미롭게도 서양 철학자들도 이 플라톤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동양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촉각을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감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갓 태어난 태아에게 가장 먼저 발달할 수 있는 감각이 뭘까요? 그게 바로 촉각입니다. 신생아는 눈을 뜨기 전에 촉각을 통해서 먼저 느낍니다.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어도 본능적으로도 신체 접촉을 먼저 시작한다는 것이죠. 신체 접촉은 나와 타자의 차이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져지면서 아, 나 말고 다른 대상, 타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나의 외부에 누군가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타자가 주로 엄마들입니다. 엄마를 통해 경험되는 이 따스한 촉감은 헌신적인 사랑의 기억으로 평생도록 통한 이렇게 남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첫 감각이 바로 촉각입니다. 그렇다면 감각의 최종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촉각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실종된 아들을 어머니가 만났어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들을 만나서 그냥 멍하니 그 아들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의 몸과 마음, 얼굴을 막 정신없이 만지면서 아들을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상가족 상봉에서 보듯이 그렇게 촉감을 통해서 궁극적인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안부를 여쭐 때, 우리 미국에서 안부를 여쭐 때 주로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우리는 전화를 했는데요. 목소리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로 화상통화를 합니다. 뭐 카톡이나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이렇게 화상통화를 주로 하고 어떤 데는 그걸 보고 이제 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보고 통화를 하지만 아쉽습니다. 볼 수 있지만 아쉬움이 남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는 것만으로는 그리움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만지는 것이 필요해요. 만질 때 궁극적인 감각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장거리 연애, 소위 말하는 롱디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만질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촉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참 이게 힘든 것입니다. 이 촉감이 궁극적인 감각이기 때문이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각이 내가 보려는 것과 일정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지만이 가능하다면 촉각은 내가 만지려는 것과 거리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에서부터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으로 갈수록 우리는 자신이 감각하려는 대상과 밀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따스함을 느낍니다. 만짐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만짐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만질 수 없다라는 것, 접촉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벌이자 굉장한 고통입니다. 만질 수 없어. 이건 굉장한 벌이에요. 고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나병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벌입니다. 지능 밖으로 쫓아내어서 누구도 그를 다가갈 수도 없고 그를 만질 수 없으니까 가장 큰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조금은 장황하게 제가 오감 중 촉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도 이 촉각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촉각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를 마치고 이제 유출병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몸의 유출병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나오는 이 몸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이 바사르란 뜻은 몸이란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성기를 언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남자의 성기가 질병으로 고름같이 흐르는 사람을 유출병 환자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discharge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성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9금 설교를 오늘 제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성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의 몸에서, 그의 남성 성기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합니다. 성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부정하지만 오늘 본문은 주로 종교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성병에 걸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3500년 전에 성병에 걸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 난잡한 성생활 때문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것이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졌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정함이 죄를 저지른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주위에 전파된다라고 말씀해요. 이걸 죄의 전염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부정함이 전파되기도 하고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죄가 전파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나병과 비슷한 원리가 유출병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눕는 침상, 앉은 자리 모두가 성병이 있는 자의 하체가 닿은 곳입니다. 그곳은 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이죠.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접촉을 했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6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접촉을 했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접촉했던 곳을 간접적으로 접촉한 자도 부정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7절은 직접적인 접촉인데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접촉이죠.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이것도 직접 접촉이죠.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구절은 다시 간접적인 접촉이에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말의 안장을 말합니다.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간접적인 접촉이죠,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11절은 다시 직접적인 접촉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더러운 채로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무그릇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질그릇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깨뜨려서 정결함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병인 유출병은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사물도 부정하게 됩니다. 유출병에 걸린 자가 눕는 침상, 앉았던 자리, 그와 접촉하는 상대방, 그가 뱉은 침, 탔던 안장, 닿았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가 만진 모든 것이 검이 되었듯이 유출병에 걸린 자가 닿은 모든 것은 부정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걸린 자와 가까이 하지도 말고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염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병에 걸린 자와 가까이 하면 성적인 죄를 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와 접촉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죄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전염성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우리 전염성 피부질환이나 나병이나 곰팡이, 오늘 본문에 유출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레위기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전염성이에요. 죄는 전염이 됩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옆에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퍼진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자주 만나는지, 내가 누구와 자주 교제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혹 부정적 영향력이 크다면, 그것이 특별히 죄라면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결한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부정한 사람과 교제하면 악한 습성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자성어에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금묵자 허기라고. 금묵자 허기 무슨 뜻이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검게 됩니다. 검은 분필을 사용하면 검게 돼요. 왜냐하면 검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나를 죄로 전염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초반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 이하는 성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13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정결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앞서 본 나병의 규례와 같은 원리입니다. 13절 중반부죠.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1회를 센 후에, 그러니까 7일 동안 경과를 지켜봅니다. 근데 여전히 깨끗해졌으면 그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함은 종교적인 정함이에요. 리추얼한 퓨리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14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를 통해 의학적으로 정결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속죄하는 과정을 겪고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도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출병, 이 성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성병을 통한 여러 규례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악성 전염성 피부병, 나병과 눈에 보이는 곰팡이에 대한 규례였어요.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피부, 옷, 집안, 곰팡이가 없어야 돼요. 나병이 없어야 됩니다. 동시에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분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씻어내야 되고 도려내야 됩니다. 특별히 성과 관련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윤리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윤리가 이미 무너졌어요. 결혼하기 전에 혼수로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떳떳이 방송에서 말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동경하거나 적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성문윤리는 교회 내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되는 성직자의 성추문이 카톨릭 교회에서 들려옵니다. 바티칸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근엄하게 보이는 신부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하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개신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교인들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세상만큼이나 교회도 성윤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됩니다. 현재 세상의 성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노라고 이렇게 거부할 의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결혼 외에 어떤 성적인 유혹과 관계도 피하려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지, 성적 유혹 앞에서 요셉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코람데오인데요. 이 코람데오는 라틴 말입니다. 이 코람이란 말이 앞이란 뜻이에요. 비포란 뜻이고요. 데오가 하나님, 가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엇과 대조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반대말이 뭘까요? 인간 앞에서, 사람 앞에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뭐 교우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에 모인 자들입니다. 성과 관련된 것이 눈에 보이는 인간들에게는 은밀한 일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의 성 문제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은 미투 때문에 세상에 간혹 드러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 모릅니다. 은밀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일이 바로 성적인 이야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은밀한 성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생활은 단순히 개인의 은밀한 일이 아니라 성적인 부분은 신앙적인 부분과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성적인 생활이 신앙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이혼이나 동성애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나 마이너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활이자 삶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그것이 심지어는 은밀하고 내밀한 성에 관계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계가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신앙이 좋을 거다, 신앙이 안 좋을 거다라고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지,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를 눈으로 보고, 서양 철학의 한계죠.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밀하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지만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런 모토가 있더라고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니까 전 한반도가 뭐 평화를 뭐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구호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패러디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피부에서부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밀한 성적인 부분까지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결 규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피부에 든 나병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적인 부분까지 우리는 정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 유출병, 성병을 통해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성 피부질환이나 곰팡이가 이에 해당하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분, 성에 대해서도 정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나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성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정결함을 추구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